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한 연합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내일 시작해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오늘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며 미군 1만 5천 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억제력 과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이름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 호와 역시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등 미군의 여러 전략자산과 비대칭 전력이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 나라 군대는 특히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호를 적용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 해병대 수천 명이 한국 해병대원들과 함께 실시할 쌍용 훈련에서는 침투 작전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는 북한군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 전력 전개,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중대 성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문건으로 배포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이 성명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훈련으로 유엔 회원국과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참관하에 실시된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특히 북한군이 이번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한다면 연합군이 수십 배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가 맞대결을 주장하며 다른 경선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제 미국 내 4개 주에서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각각 2개 주에서 승리한 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부 루이지애나와 켄터키 주에서 그리고 크루즈 후보는 북동부의 메인과 남부 캔사스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는 대의원 378명, 크루즈 후보는 295명을 확보했고 나머지 후보인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23명과 34명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남부 캔사스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승리해 남부 루이지애나 한주에서 승리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금까지 대의원 1,121명, 샌더스 후보는 절반에 못 미치는 479명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공화당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5일 기자회견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와 1대1 대결을 선호한다며 3위인 마크 루비오 후보가 이날 매우 나쁜 결과를 얻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됩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흐려져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후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며 언제든 선제 공격을 위해 쏠 준비를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11년 만에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과 관련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의안이 통과되는 현장의 소리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217.
네,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렇게 발표한 소리였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57일 만에 채택이 된 건데요.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57일,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었는데요. 1차, 2차, 3차 가장 길었던 기간이 한 3주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57일이니까 유례 없이 긴 기간이 걸린 것이죠.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린 것인데요.
네.
역시 그 미국과 중국,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면서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까요? 주변국으로서 핵심 유력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이 바로 57일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즉각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만 해도 그 유엔 안보리가 신속한 시일 내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 중국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 바로 다음 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 통화 직후였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존 케리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케리 장관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렇게 된 것은 중국의 잘못이다. 중국의 그동안의 그 말하자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미국이 지켜봤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었고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바로 맞받아쳤죠. 미국 때문이다. 네. 그리고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책임론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길고 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한 협상이 양측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2월 7일 또 하나의 분기점이 생기죠. 이 제재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합니다.
네.
또 하나의 상당히 큰 도발이 아닙니까?
네.
이거를 기점으로 사실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그런 분노가 그리고 또 규탄이 모아지면서 아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고 중국도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제재안을 채택하겠구나 이런 그 견해들이 많이 나왔지만 바로 한국 정부가 사드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계획 아닙니까?
네네.
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반대 의사를 공개리에 표명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 정부의 당국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담에서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강한 반대 뜻을 제기하면서 사드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그 논의에 하나의 말하자면 변수인 것처럼
네.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까지 놓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놓고 신경전 벌이는 그런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중국 베이징에서 1월 27일 캐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장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와중에 그동안에 짐작했었던 양측의 그런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 중국은 그런 거였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제재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제재는 결국 대화 협상을 위한 제재다. 북한을
네.
협상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면서 양측의 그 거리는 상당히 멀어졌고요.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2월 달을 훌쩍 넘어가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2월 달에도 힘들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계속 높아가고 있던 와중에 왕이 부장이 전격적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캐리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이 이어지고요. 여기서는 뜻밖에도 두 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미중 두 나라가 합의한 초안이 바로 회원국들에게 회부되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결국 57일간의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한국 정부의 유엔 주재 대사죠. 오준 대사는 저희 부여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57일간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과정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이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그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철광석 수출 또 무기 판매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마련해 이를 통해 그 핵과 또 미사일 개발 또 사치품 구입 등을 해서 그 자신의 그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금줄을 그 전방위적으로 차단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여섯 일곱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북한의 그 석탄, 그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석탄은 북한의 가장 큰 그 수출 품목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약 10억 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항공유 공급 금지입니다. 아, 비행기, 전투기 이런 비행기가 뜨려면은 그 특별한 연료인 그 항공유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주로 그 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을 그 금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마 금지되면은 그 공군, 북한 공군이 좀 마비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무기입니다. 기존의 무기는 이미 다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그 소형 무기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기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화물에 대한 검사입니다. 모든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 다 검사되는 겁니다. 네. 아, 이것을 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런 걸 막겠다는 거고요. 또 수상한 북한 항공기, 그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 북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제한을 하고 북한의 그 은행을 비롯한 금융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계좌 폐쇄 등 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치품도 기존에 했던 건데요. 사치품에 대한 그 항목도 구체적으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시계에 대한 그 수입 이런 것도 막기로 했고요. 또 제재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북한의 기관 단체 12개와 개인 16명을 그 새로운 제재 명단에 올려서요. 그 제재의 그 대상 되는 그 폭이 크게 늘렸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사만사 파워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례가 없는 대북 제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언론들은 이번에 채택된 그 대북 제재 결의 2270가 지난 20년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의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과거의 대북 제재와 다르다는 건가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동안의 그 제재들은 북한의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그 결의안은 북한의 일상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무역거래, 금융활동 그리고 선박 운항 그리고 또 심지어 소형 무기, 재래식 무기죠. WMD, 대량 살상 무기와는 관계없는 이런 것까지 사실 전방위로 북한의 대외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또 외국의 선박 항구에 기항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봉쇄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 미국과의 그 협상한 그 기간이 사실은 이 57일을 다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역할 태도 변화 어떻게 보면 태도 변화가 크게 작용을 한 건데 그러면 과연 중국이 과거의 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동의를 하기로 한 뭐 가장 뭐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물론 중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런 그 유엔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또 하나 이 북한의 이번 강력한 이례적으로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뭔가 마크에서 뭔가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런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드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왕이 부장과 존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계속해서 주요 의제로 제기됐고요.
네.
또 그 미국을 미국의 강력한 제재 초안에 합의하는 대가로 또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네.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왕이 부장과 그 존 케리 장관의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이죠. 워싱턴에서 있었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자들이 그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관측해 볼 만한 그런 미묘한 변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고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군 고위 당국자들이 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가 곧 사드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일정한 제재 국면이 지나면은 중국 측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대화 협상의 기류가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날 이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가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그 안보리 결의 그 통과 직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그 소회를 밝힌 게 있는데요. 역시 그 이번 결의는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가 효과를 내려면 그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단호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회의에 그 관련국 자격으로 그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굉장히 그 아주 그 인상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그 특별한 그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에는 핵과 같은 그 대량살상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를 위협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연설의 항목을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한국어로 이젠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문제는 이번 대북 제재를 통해서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엇갈린 관측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 개발 그리고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아까 제가 봉쇄에 가까울 정도의 강력한 제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에 상당한 말하자면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이것이 이행되는 한에 있어서는 적어도 북한이 과거처럼 그렇게 핵 개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는 분명히 말하자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르러서 말하자면 협상으로 나오고 또 비핵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틀 자체는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의안 채택 직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직후에 그 환영한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재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역시 이제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베이징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베이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57일간에 걸친 그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할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이것을 이행하느냐가 이 제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인데요. 이 성공을 어떤 데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원천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성공이기 때문에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제재를 전면적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의구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지만 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이 막판에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결의 채택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제 될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 뭐 때문에 지연시켰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달라진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네, 막판에 그 검토할 시간이 달라 이렇게 러시아가 얘기를 해서 하루 정도 그 결의안 채택이 좀 늦춰졌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항공기에 대한 그 항공유 그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민항기에 대해서 그 항공유 하는 거는 그 금지하지 마라 이런 요청을 하나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제재 임무를 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북한과 그 러시아 관련해서 그 제재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제재 인물에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나진 핫산 그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좀 제외해 달라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에 이제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 상대를 향해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잠깐 들어보죠.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지난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한국군 장교 임관식에서 한 발언이었고요. 자, 이에 앞서 북한에서도 강력한 비난이 나왔습니다. 위협성 발언들이 나왔는데 조선중앙통신 보도 잠깐 들어보시죠.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과연 대화의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강론가요?
물론 북한의 그 특수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상황이 달라져서 이것이 국면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볼 만한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 정부도 그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폭정이라고 하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을 했고요.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그냥 이름으로만 호칭 없이 썼습니다. 김정은이라고 했고요.
네.
또 사실 체제 붕괴란 말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거슬르는 그런 부분이고 자극하는 부분이죠.
네.
물론 북한은 지금 오히려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어느 때든 쏘아버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핵 선제 공격의 개념으로 이렇게 핵무기 준비 태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관영 매체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강대강의 구도로 지금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이 다음 주부터면은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됩니다. 네. 키 리졸브 연례 군사 연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북한 측의 의례적인 비난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어떤 지금의 대치 국면에서 좀 해소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5월에 노동당 당 대회를 치를 때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추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하고는 다른 또 이제 독자적인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하나하나씩 그 양자 차원에서 그 각국별로 그 대북 제재 를 그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 조만간 그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를 취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외교 그 정책 사령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 4일 날 그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해운 또 나진합산 이런 것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고요. 또 대북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 이제 뭐 언제든지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좀 성공을 한 건가요?
사실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여러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고요. 또 그만한 기술력도 현재로서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과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강한 위협성 발언이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 그리고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뉴스 포커스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그 채택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북한 인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발언을 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의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 believe that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heed of the COI's powerful message and take action.
윤병세 장관이 영어로 행한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대치 국면이라고 그럴까요? 국제사회의 비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병세 장관은 상당히 북한에 대한 강한 언어를 구사했는데요.
네.
이 북한 정권을 상습적 범법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을 인권의 블랙홀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북한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이 부족한 경제 재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런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한국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 착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그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그 규제 이 부분은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려고 한국 정부가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채택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번에 윤병세 장관은 외교부 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국제 무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참석을 해서 연설했는데요. 연설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특별 보고관은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통해 그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하루 전날인 1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잠깐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해들이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리수용 외무상이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제 보이콧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여기에서 나온 그 북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리수용 외무상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정치화하고 상업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그리고 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하니까 인권 소동에 네.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북한은 그동안 그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나라 그리고 다양한 인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모략 소동이라고 하면서 이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0년 넘게 매년 거의 그 다수결의 의결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말하자면 공론으로 규탄하는 그런 장이 되어왔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세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어떤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유엔의 그 수장인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에서는 반 총장의 기존 입장, 즉 북한 인권 상황에 그걸 상당히 그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인권 관련 큰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 이 일이죠. 한국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자,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11년 만이었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이 어렵게 합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북한 인권법이 11년 동안 그 상정만 되고 계속해서 폐기를 반복하면서
네.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의 그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여당 집권 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도 다 채택한 인권법을 왜 우리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 반면에 그 야당은요. 이 그 북한 인권법에 그 말하자면 탈북자 단체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말하자면 북한에 반대하는 단체들, 특히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날리기라든지 이런 반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아니냐. 이것은 남북 간에 협력하고 화해하는데도 상당히 나쁜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하자면 북한 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이 법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됐기 때문에 야당도 합의를 하고 이번에 여야가 같이 의결을 한 겁니다.
네. 이 법안 내용 중에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센터가 뭘 기록한다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그 기록을 해두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네. 10만 명이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치범 수용소의 그 수용소 그 소장 또 그 당국자 또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이 그 기록이 대치는 한 자료가 있는 한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해놔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자 이런 뜻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그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서독도 북한의 그 아주 동독의 인권유린 그 자료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 동독의 그 인권 그 개선에 기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적인 그 현상으로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인권 탄압을 가했던 그 당사자들이 어떤 그 재판에 회부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런 그 나중에 상황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집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그 규정으로 한국의 그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지부를 설립한 것도 바로 같은 목적입니다.
네네.
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네, 북한이 그동안 뭐 물론 한국의 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북한이 남한 그 선전 기구죠. 남한을 겨냥한
네네.
조평통을 통해서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인권법 그 의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을 보면은 사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 이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 조평통은 성명에서 이 북한을 인민 대중 제일주의 사회라고 또 그래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북한에는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것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이 한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그 의결한 것은 이 뻔뻔스런 정치 기만극이다. 그리고 노골적인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북한 인권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가 나중에 북한 인권에 말하자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으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이 인권 북한 인권법 이번에 의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소식, 또 한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너 이런 그림을 해서 어떻게 돈 벌겠어? 뭐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감염될 수도 있고 이거 돈 되는 걸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뜻이 있는 걸 그리고 싶어가지고.
어릴 적 고향에 살 때 기억을 그림으로 담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 가난을 만나고 소문 없이 아버지와의 생이별
중얼중얼 몸을 흔들며 노래를 하는 것도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살리려 몰래 넘은 두만강 나라님은 핵개발로 관심 바뀐 백성 그 백성이 살고 싶어 발버둥 쳤다고 국가의 엄중 한벌로 가족은 두 동강 아직도 이런 얘기 믿기지 않겠지만
아담한 키에 챙을 편 힙합 스냅백 모자가 잘 어울리는 랩하는 화가 강춘혁 씨.
흑인 사회에서 이제 할렘가 쪽에서 옛날에 어떻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 가사를 써가지고 랩이란 걸 했잖아요. 막 맞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 인권이 진짜 완전 박탈당한 상태고 어디서 인신매매 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을 뭐 그게 피부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리얼 힙합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향 북한 땅은 그저 개구쟁이 시절 추억 가득한 곳이고 학교 다닐 때는 학급을 꾸미는 그림은 도맡아 그렸던 그 칭찬도 많이 받았던 꼬마 화가의 무대였습니다.
그냥 그런 철없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가끔 해요. 그때 놀던 그 친구는 뭐 지금 살아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하지만 북한을 휩쓸었던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은 소박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강춘혁 씨의 가정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이 두만강 건너시다 잡히신 거예요. 내 아버지도 이제 건너 그러니까 불법으로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감옥 생활 하시다가 허약해지신 거예요. 막 예 허약해지셨는데 간부한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올해 나이 30살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랩하는 화가 강춘혁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간부한테 찾아가서 죄는 죄는 거 아는데 몸보신을 시켜서 그래도 다시 들어가더라도 해가지고 뇌물을 구해서 다시 뽑아왔어요. 그때 아버지 이렇게 좀 영양국을 좀 시키다가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회복하시니까 가자고 하더라고요. 중국으로. 여기서 살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탈북을 하면 반역이고 반역은 바로 죽음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땅을 떠나야 한다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꼭 떠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해가지고 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옆에 마을 분들이 한 몇 분 계속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른들끼리 얘기하면 저는 그냥 자기는 잤는데 아무튼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른들 궁금하니까 막 중국은 어떻냐 어떤 나라냐 막 물어보고 잘 산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좀 같이 가자 뭐 이런 제의가 오고 그렇게 해서 한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두만강을 건너게 됐죠.
소년 강춘혁은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라 좋은 나라 인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도자와 조국을 배신하고 어떻게 도망가려 하냐고 깡다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모르니까 막 제가 아버지가 계속 가자 가자 하는데 제가 사투리로 아버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전 죽어도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뺨따가 남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따라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혼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 건너게 됐는데 일단 건널 때는 제가 제일 앞으로 뛰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네, 뭐 앞 뒤도 안 보고 그냥 막 뛰었거든요. 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함께 두만강을 건넜던 이웃사람들은 그 길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오로지 공안에 붙들리지 말아야 했고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춘혁 씨 세 식구는 그저 배골치 않을 곳을 찾아 중국 땅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저희는 거의 연변 쪽에 연기리를 쪽에 있다가 어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족이니까 팔려가고서 뭐 시골에 가서 일하고 막 버섯 공장 같은 막 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또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디가 어딘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냐 길림성에서 갑자기 훈룡강성으로 가니까 그 엄청 거리가 나거든요. 훈룡강성 시골에 가서 말도 모르는데 그냥 밥 먹고 그냥 일하고 그런 거 반복하다가 또 도망쳐가지고 또 도망쳐서 또 어디 또 다른 시골에 가 있다가 군강에서 군 캐는 그런 강산에 또 팔려갔다가 또 거기서 또 도망쳐서 또 연기로 나오고 아무튼 계속 도망치고 도망 쫓기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숨어있고
쫓기는 삶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익숙해지만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 사라져야 했고 그렇게 3년 넘게 살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잡혔거든요.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한 1개월 동안 있었어요 감옥에. 예 그러다가 풀려났거든요. 저희는 북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희 사촌 형도 중국에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탈북하셔가지고 만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촌 형은 그때 잡히는 당시에 도망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주변 그래도 좋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또 중국 또 좀 그런 게 심하니까 또 뇌물을 구해서 저희를 뽑아내고 그때 결심했죠. 아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 붙잡혀 보고 나니 더 이상 중국 땅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풀려난 것이 천만다행이었지 아니면 그때 그 후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 가족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도망자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촌 형이랑 저랑 그때 처음으로 한번 부모님이랑 떨어져 보고 부모님 일단 숨어 계시라고 하고 사촌 형이랑 저랑 먼저 길을 떠났죠. 그래가지고 예 쿤밍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캄보디아나 태국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엄청 또 한 보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연결된다는 또 다른 나라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공안의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춘혁 씨를 사촌 형에게 맡겼고 약속된 어느 곳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사촌 형이지만 한 10살 좀 차이 난 형이라서 예, 형이 많이 우지되고 해가지고 같이 결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 16?
16, 예. 예, 겁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촌 형 따라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탔습니다. 중국 사람인 채 앉아있었고 철도 공안의 단속은 계속됐지만 그때마다 춘혁 씨와 사촌 형은 기지를 발휘해가며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항상 긴장했어요, 그냥. 기차로 중국에서 이렇게 쿤밍이라는 곳까지 오기 전까지 기차로 타고 왔거든요. 근데 며칠씩 걸려요, 중국은 기차 타고 가려면. 가면서 항상 긴장했고, 공안들이 이렇게 또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그 이쪽, 그 뭐냐, 입석이면 이쪽 걔네 그 화장실 쪽에 다시 나와서 막 사촌 형이랑 저랑 담배 피우는 척 하면서, 예, 그리고 그런 건 잘 검사 안 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또 안전하게 하려고 그 중국 사람 한 명 그 옆에 있는 사람 친해져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 공항 오면 같이 나가서 담배 피우고 막 중국어 하면 더 의심을 안 사니까 제가 그래도 중국어를 좀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고 쿤밍 쪽으로 와서 또 버스라는 걸 타고 또 쿤밍 그 시골 그 국경 옆에까지 왔는데 그때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국경지대니까 또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또 운 좋게 또 저희는 또 갑자기 가라고 하길래 탔던 사람도 그냥 앞에 사람도 한 몇 명만 검사하고 가더라고요. 아주 진짜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
운이 따랐습니다. 사촌 형도 춘혁 씨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나라인데 가고 가고 또 간 끝에 중국말이 통하지 않은 새 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베트남이었다는 것은 한참을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니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체류돼서 한 2개월 동안 있다가 부모님을 좀 데려다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한국 영사관 측에. 그래서 부모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2개월 넘어서 아마 태국으로 가서 바로 비행기 타고 당일날로 한국으로
갔죠. 16살이 된 소년 춘혁 씨가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것을 타봤습니다.
비행기를 난생 처음 타봤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타고 태국을 가서 태국에서 또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 타보는 비행기니까 뭐 추락하면 어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와 비행기가 이런 거구나. 뭐 그냥 신기해가지고 안전하대요. 그냥 그 사람들 안심을 시키고 뭐.
두만강을 건넜을 때 세상에서 처음으로 맛본 두려움도 아니었고 중국 공안을 피해 다녔던 불안함도 아니었고 이제 비행기가 내리는 곳에만 가면 그 모든 고생이 끝날 것 같은 설렘과 기대 가득했던 정말 제대로 된 첫 여행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형이 옆에서 야 잠 안 오니까 계속 말똥말똥해서 좀 밤인데도 안 자고 계속 있으니까 형이 야 너 잠 왜 안 자냐 해가지고 아 형 잠 안 온다 하니까 형이 살짝 그냥 뭐 와인인가 비행기에서 주는 그걸 이 포도주라면서 포도 그냥 주스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냥 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바로 한국에 오고 예 그렇게 됐죠.
중국 텔레비전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발 디뎌본 인천 공항은 춘혁 씨의 정신을 어지럽게 할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처음에 뛰었는데 진짜 깨끗하다. 공항이 무슨 김일성 종합군전도 아니고 엄청 깨끗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예 그리고 뭐 그게 다였어요 그냥. 그리고 바로 버스 태워가지고 바로 국정원으로 들어가니까 뭐 볼세가 있어야죠.
커튼만 젖히면 보이는 서울 도심 구경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정도로 모두가 얼어 있었습니다.
아 저희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저희는 초반기라서 그냥 막 일부러 막 커튼 가만히 있고 막 시키는 대로만.
하나원 정착 교육 기간 동안 일반 과정에 속해 있었던 부모님과 사촌 형과는 달리 춘혁 씨는 또래의 아이들이 다니는 청소년반에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원에서는 그 청소년반 다녔거든요. 청소년반에서 공부 배우는데 뭐 공부 별거 없고 그냥 한국을 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학생들은 어떤 개념이고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뭐 교제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친근하게 다가온 사람들은 왠지 미덥지가 않았고 뭐라고 말을 걸어오면 들은 채만 채 외면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캠프하고 뭐 하는데 뭐 서로 서먹서먹해서 한국 애들 막 다가오는데 뭐야 막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또 사람을 그런 견제하는 그런 게 좀 중국에서나 이런 타국에서 좀 생기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혁 씨가 마음을 잡지 못했던 것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갈라서버린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다 힘들게 살겠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좀 더 꼬였거든요.
꼬였어요?
예,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이게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 그냥 그때 막 항상 비행 청소년식이라서 저는 막 두 분이 이혼하시니까 저는 그냥 집을 뛰쳐나갔고 그때부터 그냥 친구들이랑 다니고 그러면서 한 계속 일만 했어요.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배달도 해보고 뭐 별 잡탕 일은 다 해봤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그림 그리는 래퍼 탈북자 강춘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